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1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한 그날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다 같이 한 번 더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맞죠?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한 나라의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온 인류의 기쁨이었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목자들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저도 그 영광의 빛을 좀 보고 싶은데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소식 할 때 큰 이 메갈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기에서 메가가 나왔죠. 가장 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갈렌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적으로 하면은 가장 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질적으로 하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대학에 합격을 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거 참 기쁜 일입니다만은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갈렌 가장 큰 기쁨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웃을 수 없는, 아니 웃어도 진정으로 웃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주셨죠. 이 기쁨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이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가장 큰 날입니다. 이 날보다도 더 큰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또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도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죠. 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요. 2021년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AD 202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AD라고 하는 이 단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의 날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부터 2021년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AD 2021년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부터 올해가 2021년째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가장 큰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가장 큰 날이고 가장 큰 기쁨의 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장 크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쁨을 주셨고 노인에게도 기쁨을 주셨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도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멘 해주셔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의 이 공포까지 물리칠 수 있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10대 뉴스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20대 대선 후보로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가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국내에 확산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는 이것을 세 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품귀 사태를 네 번째로 꼽았고 LH 부동산 투기 논란, 또 감동으로 하나가 되었던 도쿄 올림픽,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K열풍, 오징어 게임, 이와 같은 열풍들,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 그리고 정인이 사건 등과 같은 아동학대 충격 사건, 그리고 안전속도 5030 시행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올해 10대 뉴스로 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중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뉴스는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럽니다.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건져주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연극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돈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명예에 빠져있고 다양한 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미움,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미움에 빠져버리면은 스스로 올라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의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낙심한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약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를 구속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속을 영적으로 해부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이 공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살려주시면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지금 북한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곡식 산출량이 떨어져 가고 있죠.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올해 좀 안 되면은 내년에 더 잘 되기도 하고 산출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맞추어 갑니다. 근데 북한 땅은 별 노력을 다 해도 계속해서 그 산출량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료를 가지고 가서 뿌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별 모든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퍼내어가지고 그 북한 땅에 있는 농가 밭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땅이 산성화되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땅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뒤집어엎었습니다. 1미터의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좋은 땅을 위로 올리고 위와 아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곡식량은 떨어져 갔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완전히 메말라져 있죠. 딱 보면은 휴전선 중심으로 해서 남한 쪽에는 푸르름이 많이 있고 북한 쪽은 메말라 있죠. 북한을 탈출해서 목사가 되었던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압록강이 있습니다. 그 압록강에 가면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에 속해 있는 섬이 있고 북한에 속해 있는 섬이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에 속해 있는 섬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섬입니다만은 북한에 속해 있는 섬은 나무도 다 죽어가고 있고 풀도 잘 자라지 않고 메말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중국에 있던 사람이 그 땅을 그 섬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야, 너희 나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은 지금 살기 힘든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러저러한 징계를 하나님에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국민들은 온 땅에 이방 민족에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흩어져 간 그곳에서도 잘 정착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지내게 될 것이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새 가슴이 되어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땅이 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쌀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아무리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살아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살아날 수 있으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김일성 주석, 그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가정 위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나마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웃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말씀을 하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끄집어내어서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을 받은 우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받은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북한 땅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 지난번에 우리에게 오셨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북한 땅에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 땅에 무려 13,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을 이름들을 다 모집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매일매일 7개나 8개 정도의 교회를 이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는 교회, 있었던 교회들을 이름을 보내왔습니다. 고읍장로교회, 조산동 성결교회, 대암동 장로교회, 서수라 장로교회, 서포항 장로교회, 토리 장로교회, 회암 성결교회, 귀락 장로교회,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호동 장로교회. 자, 우리 박호동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호동 장로교회가 있었다고. 장로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북한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아픔인 저 북한 땅에 무너져버린 교회, 이 교회를 무너뜨린 악한 정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대신에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평화가 어디에 또 부어져야 되냐 하면은 우리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깨어지고 윤리 도둑에서 떠나버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가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아내의 얼굴에 빛이 나야 합니다. 아내가 화장을 할 때 화장이 잘 먹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입니다. 화장이 안 먹히면은 그 남편들이 많이 괴롭힌 거예요. 아내의 웃음소리가 가정에서 들려와야 합니다. 가정의 꽃은 남편이 아니라 가정의 꽃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밝게 웃고 밝아져야 그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밖에서 여러분 나가서 잘하면 못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다룰 때 조심조심 다루어야 합니다. 강하게 다루면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은 전부 다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꽃을 다룰 때는 조심조심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조심조심 다루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가 존중이 여겨주면 펄펄 날게 되어 있습니다. 야, 목사님, 우리 집은 아내가 더 강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기현상입니다. 아내가 강한 이유는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강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이 너무 강하게 대했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이 막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소리가 그 가정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남편들이 일을 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찬송을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이미 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회복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성경을 읽는 소리,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소리,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은 참으로 잘된 가정,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 찬송 소리가 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조심조심 대하게 될 겁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이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히 지속되는 큰 기쁨, 이 기쁨이 대한민국 위에 가득 충만하기를 원하고 저 북한 땅에도 올라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